이사야서 27장 1절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벼라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드디어 27장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27장 이제 이거는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저는 설교를 위해서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27장까지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지금 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23일이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공동위회가 있어서 그날은 이사야서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23일 그 전까지 17장을 들 수 있으면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즉 10월 30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은 보통 할로윈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해서 제가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잖아요. 12월 가면은 뭐가 있어요? 성탄절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27장까지만 하고 일단 멈추고 내년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이제 다시 이사야서 28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획을 하고 있고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비워놓는 것은 저는 해마다 1월 달에 첫째 주와 둘째 주에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또 헌금이니까 난 안 와야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헌금이 뭔지도 또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27장을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앞에 부분은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했던 거를 오늘 또 반복할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13장에서 23장까지 있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중간 결론이에요. 그래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어떤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가 하면 앞에 자막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의 주제를 저는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통일돼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냐?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때 인간에게 사정하고 부탁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같이 합의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심판을 내릴 때에도 내가 너 한 대 때리려고 그러는데 때려도 되겠니? 그거 물어보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상의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24장에서부터 27장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24장에서부터 27장은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자막 다시 만들었는데요. 13장에서부터 23장은 유다와 열국 아니고 열국이에요. 유다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맴매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말을 계속해서 안 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미리 예고를 하세요. 얘네 나라가 이래서 멸망하게 될 거야. 너희들도 말 잘 들어야 돼.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4장에서 27장까지는 그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역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27장으로 들어왔는데 27장에 들어올 때 첫 번째 1절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In that day, 그날에 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라고 하는 말로 쓰면서 앞에 있었던 26장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연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날은 바로 징벌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벌하시고 맨 끝에 단어가 뭐였죠? 죽이시리라예요. 그게 징벌이잖아요. 여호와께서 punishment, punish 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destroy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징벌의 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갑자기 이사야가 징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단어 중에 1절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벌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26장 21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지난주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랬어요. 나오셔서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은 왜 거기서 나오실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봐. 기억이 전혀 생각이 안 나시면 이제 심각한 거고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심각한 거고요.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오신다는 말은 왜 나오시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행하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오시느냐? 다시 26장 21절 앞에 있는 것처럼 나오사 땅의 그 거민의 죄악을 뭐 한다고요? 벌하실 것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27장 1절에 벌하신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장에서 했던 말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하고 또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심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려고 나오시는데 26장에서도 벌하시러 나오시는 거고, 즉 심판하러 나오시는 거고 27장에서도 심판하러 나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징벌의 대상이 누군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27장 1절에서는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벌의 대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징벌의 대상은 도구예요. 징벌의 도구를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징벌을 하는데 그 도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칼이 어떤 칼이냐고 했냐면 세 가지의 그 형용사를 붙이고 있어요. 견고하다, 크다,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신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 단어를 써요. 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우리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34장입니다. 32장 41절 42절에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이게 여호와의 칼이에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의 시대는 지금부터 따지고 보면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참 고대 사회입니다. 약 한 3100년 전, 같이 3000년쯤에 그런 고대 사회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통치자다,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 마치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칼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이야기 중에 저는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더 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 그러면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칼이잖아요. 아무도 뽑지 못하는 칼. 그 칼을 뽑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레전드와 같은 이야기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다가 여차하고 저차하고 저차저차 해가지고 어느 날 그 칼을 뽑아갖고 왕이 되었다. 왕이 된 다음에 나 왕 됐어요. 그리고 잔치만 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 무찌르고 뭐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역사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칼로 등장하지 않고 활로 등장을 해요. 활로 등장해서 그 활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궁이라고 불러요. 아무나 활을 못 쓰는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생긴 칼이 하나 있었는데 활이 있었는데 그 활을 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 주몽. 이 드라마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주몽. 그 주몽이라는 사람이 그 활을 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창건을 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더라?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 드라마 봤다고 내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게 어떤 그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호와가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칼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은 이런 칼이다라고 그 칼을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칼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견고하고 크고 강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많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 여호와의 칼에 대한 이름이다. 세 가지의 다른 이름, 즉 견고한 칼, 큰 칼, 강한 칼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당시에 유다 나라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렸던 그런 큰 나라가 있었는데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을 무찌르기 위한 암시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 강대국 세 개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그 다음에 어떤 나라? 바벨론. 그리고 저 남쪽에서 쳐들어왔던 나라 누구? 애굽. 이 세 나라에 관한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칼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는 여기서 칼이라고 한 단어를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34장 훗날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34장을 볼게요. 34장 5절과 6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섰은지 그러면서 하늘의 칼 이야기를 분명하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그리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그럼 이 34장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남쪽 밑으로 동쪽 끝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에돔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사야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다, 크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만 차이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적군의 칼하고 쨍 하고 부닥쳤는데 칼이 쭉 날아가고 잘라지고 그러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그 정도로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잔인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은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그때에 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종말 때의 심판은 하나도 봐주지 않습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노아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자비가 없이 잔인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big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지 않고요. gr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칼 자체가 크다, 사이즈가 크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들을 물리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인데 여기서 조금만 의미를 다르게 둔다면 이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 당시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군대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군대들이 이 칼 가지고 원수를 무찌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칼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누구를 연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 견고하고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칼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신약에도 있어요. 원수를 물리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탄을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시기를 이미 예언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 짓밟는다라고 하는 말은 크래시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뽀개버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뽀개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부숴버린다는 거거든요.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때에 사탄은 깨갱거렸고 사탄은 이미 졌어요. 지금도 사탄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잠시 풀어놔 주신 것뿐이에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견고한 사건이었고 위대한 사건이었고 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나무를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그냥 기념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나무와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래갖고 장사하잖아요. 그거 사갖고 보면은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손대는 대로 다 금덩이로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나무 십자가 그 나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병이 다 낫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십자가 이 강대상에 있는 이 십자가 참 멋있는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래봬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이게 돌입니다 여러분. 레드락입니다. 이 돌 십자가가 이 돌 자체의 능력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이거 가리면 큰일 납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이거 띄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가끔씩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은젓가락 은숟가락 녹여가지고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으니까 사탄이 나를 덤비지 못하고 나는 병에도 안 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 있으면 바보죠. 그 십자가 목걸이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단 한 번도 그 칼의 능력이 있다고 안 그랬어요. 그 칼을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한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가지의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그냥 굳이 나눠서 본다면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셨고요. 다른 한편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십자가가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원수들, 징벌의 대상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리워야단, 리비아산이라고 영어로 읽어요. 리비아산이라고 하는 이 리워야단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오고 있네요. 이 리워야단을 뭐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날랜 뱀, 굉장히 빠른가 봐요.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리워야단은 이 이사야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오고 있는데요. 아삽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쓴 시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 그래서 시편 74편에 이 리워야단 이야기가 나와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했어요. 아니 그냥 뱀이라고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텐데 왜 여호와의 칼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순다고 했을까? 도대체 리워야단은 뭘까예요? 리워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짐승이에요. 실제 짐승이 아니라 신화 속에 나오고 있는 피조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가릿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작품, 지역이 있고 문학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가릿 문학작품이라고 불러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있는 문학작품인데 오래전 거죠. 몇천 년 전 거죠. 거기에 서판이나 이런 데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리워야단이 나와요. 그래서 그 리워야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머리가 일곱 개인 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거고 그리고 상상 속에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걸 본 사람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리워야단 그러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괴물, 나쁜 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는데 아주 안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성차별이라고 할까 봐 이게 말도 못하겠고 하여튼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할게요. 야, 쟤는 여우야 여우. 그럼 보통 남자를 대해서 얘기해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시어머니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됐다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시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우는 눈으로 보기나 했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신화 속에 나오는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구미호. 꼬리 아홉 개인 여우. 그럼 구미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미호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미호 그러면 구미호가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최소한 한국 사람들은 없어요. 최소한 우리들은 없어요. 우리 애들은 있을지 몰라도. 왜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미 당시의 유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마치 신약시대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를 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물론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지만 더 큰 박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로마 황제를 빗대어서 비비 꽈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 드래곤, 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용은 1차적으로 로마 혹은 로마 황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고 용이라는 말을 썼을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리워야단도 마찬가지예요. 리워야단이라고 이사야가 썼는데 굳이 주석을 달 수가 없는, 안 달아도 되는 거죠. 풋노트를 안 달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아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예요. 그 원수를 짓밟는다, 머리를 부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즉 여호와의 징벌의 대상은 원수예요. 그 원수는 1차적으로, 당시에 1차적으로 유다를 힘들게 했던 나라들입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었을 때에는 먼저 아수르가 공격을 했고 장차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는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리워야단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1절 말씀의 끝에 보면 리워야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어도 있어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런데 그냥 용이라고, 용이라고만 해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굳이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그랬어요. 왜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그랬을까? 당시 고대 사회는 바다 그러면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잖아요. 21세기인데 아직도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번 가봤던 동네라 예를 드는 겁니다. 울진에 가면 시즌에 따라서 그 문어를 낚시를 합니다. 문어잡이를 하는데 그 여수 쪽에 있는 거는 조그마한 그 돌낚시 뭐 돌문어 이런 거지만 울진에서 삼척에서 잡히는 문어는 대왕문어예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걸 잡으러 갈 때 가끔씩 아직도 고사지 내고 가요. 왜 그럴까요? 잘 잡히게 해주세요라고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파도가 흉흉하게 일어서 목숨 잃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지 내고 가요. 누구에게 고사지 내요? 용왕님께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용왕님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바다가 무서우니까 고사를 지내고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두렵고 바다 밑바닥에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깊은 바다는 들어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괴물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다가 노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 바다가 흉흉하게 됐을 때 요나가 자기를 집어던지라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전개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했을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국가든 그것이 어떤 민족이든 간에 만약에 그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인간은 접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은 반드시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미치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징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용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영국의 런던에 지금 바쁩니다. 요즘은 가지 마세요. 국장 때문에 아주 정신없어요. 비행기표도 많이 비싸고 상가도 뭐 며칠 동안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왕이 살던 그 성에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사실 궁금해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요. 그 안에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일들, 뭐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이 왕이 살고 여왕이 사는 궁이라 할지라도 일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주지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억만장자가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우리가 쉽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항한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사두개파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게인스트 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서기관들이 그랬죠. 로마 군사들이 그랬죠.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질문을 해볼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징벌의 대상입니다. 막론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징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들도 징벌의 대상이고 우리들이 타협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택하여 주셨고 완벽하게 타락하고 있었던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고 무조건 택하여 주셨고 구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아 나는 필요 없어요라고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고 한 번 택하신 자들을 중간에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시는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비록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을 들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The Sovereign Go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최소한, at least,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는 승리를 갖고 있어요. 비록 지금 지친 모습으로 살고 있고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 아픈 것 같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바보 같고 머저리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승리의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승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속은 쓰리고 눈에서 눈물은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삽시다. 없어도 어깨 피고 삽시다. 몸 아파도 힘차게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